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자 훈련이 이제 16기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한 5, 6주 정도 화요 제자반을 이렇게 맡아서 같이 우리 13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반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3권을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그런 주제인데 3권이 정말 이 그 3권에 담겨진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는 체험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과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그 제목이 있는 마지막 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도 그 성경 공부 내용을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또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 훈련 마지막 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과 함께 오늘 제 설교를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만일 직장과 학교에서 1터와 3터에서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5초가 너무 빠른가? 예. 제 생각에는 급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중심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주저함 없이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한번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거려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소중한 주제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과연 성경에는 얼만큼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IT에 있는 툴들을 사용해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분들을 좀 만났고 저희 선교부 리더십과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개발한 특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성경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카톡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치면 사랑이 들어간 모든 구절이 순간적으로 이게 카톡 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라는 게 그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쭈르륵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님이란 단어를 쳐봤더니요 5,708번이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몇 번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쳐봤더니 3,597번, 또 예수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4,200번,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1,215번, 예, 사랑이란 단어를 쳐봤더니 의외로 557번, 구원은 541번, 믿음은 233번, 십자가는 72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를 합쳐보니까 뭐 거의 뭐 만 번에 가까운 그런 빈도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제, 핵심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용 빈도수에서 본다면 하나님 또는 주님, 예수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이 기독교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또 주님, 예수님 이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오겠죠. 때로는 우리가 뭐 성경의 주제를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간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스토리, 성경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떤 핵심적인 사상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인 사랑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손해를 보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죄로 인해 자신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팽기치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 벌써 떴네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길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맞바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되네요. 3학년 무사히 잘 마쳤고 이제 4학년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 독생자를 키운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독생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만약 하나님께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기적이고 말도 잘 안 듣고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 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그 마음 속에 품으려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걔는 걔고 저는 저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을 베풀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베푼 만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에서 알고 있죠. 이 성품을 따라서,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제한이 많다는 것이죠. 왜 제한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랑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고, 또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잡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양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성공과 생존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약육강식, 또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그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예,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죽인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통해서 그 율법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그런 묻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죠. 이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하다가 케오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아유, 사두개인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참 어떻게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냐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지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바로 윗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었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죠? 케오패 당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죠. 많은 율법들 중에서 하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또 어느 계명이 작은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본 것이에요. 다분히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하기가 매우 곤란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류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 애매모호한 질문에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사실을 1.1회계 그런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과 성지자의 강령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왜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율법의 겉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나머지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줬는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그런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절반도 채 못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1절부터 10계명에 모세가 준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쩌면 열심히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나머지 계명들은 제대로 지켜지 못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웃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 두 말씀이 사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온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힘을 다하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목숨을 다하고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두 개가 붙어있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붙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붙여서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이어서 함께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말 그대로 그냥 리러럴리 말씀을 이어보면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이웃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파트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파트, 십계명의 그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도 이웃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아까 557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물론 제가 557번을 다 사랑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많은 성경의 단어들이 사실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예, 동사형으로 그렇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참 사랑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나? 정말 사랑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 또한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좀 감정이 생겨야지 마음이 생겨야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정도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고 계신 분은 여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쩌면 결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딱 한 사람은 사랑하겠죠. 그렇죠? 누구를 사랑할까요? 예, 자기 자신은 사랑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그렇죠?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사용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인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을 우리가 할 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없지만 의지를 들여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 정, 의 모두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 사실은 이게 오늘 가장 제가 강조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개역개정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그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또 많은 재정과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려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몸에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계시죠. 저 역시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 저도 제 몸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휴가를 잠깐 내서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고 왔는데, 그 이제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뭐 혈압도 생기고 약간의 당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모두 하지 말고 뭐 먹고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오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뭐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 뭐 소다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또 뭐 바이타민 D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어디 있는지 찾고,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뭐 안 먹으려고 애쓰고 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와, 정말 끔찍하게 제 몸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솔직한 말씀으로 제 가족을, 제 아내와 제 아내조차, 아들조차도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런데 제 몸이 그렇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사실은 살 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조금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제 모습을 보고서, 아, 참 그 인간의 속성이 참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스크림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다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도 제 아들도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어떻게 제 이웃을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렇죠? 어떻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100%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여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렇게 100%의 자기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 예배 설교를 할 때 섬김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린 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아마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쯤은 저희 교회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챌린지가 돼서 그 영화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상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서평 선교사의 글을 잠시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장, 강냉이 가루 두 호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및 거지들과 나눠졌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 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의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독일 출신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살, 32살의 나이로 처음 조선에 온 처녀 간호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재백성 돌볼 엄두도 못 내던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몸으로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순회 진로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을 돌았습니다. 진흙탕의 말이 쓰러지면 짐들을 머리에 이고 백리깃을 걸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40일 선교부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인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죄송합니다.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 조선 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미국에 갔던 서서평 선교사는 한 살이 된 자신을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떠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네 몰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 꺼지거라 하고 서서평을 내쳤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데려다가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시집가도록 돕고 소박이라도 맞으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 평생을 이 조선이라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자신의 젊음을 드렸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100%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귀한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했던 그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우리 한생명 초청 주일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괜히 쓰여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최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꼭 한생명 초청주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을 모시고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